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2장의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살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의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그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적었는가를 알고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살펴갈 때 바르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 부분들을 살피면서 특히 이제 1장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이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이집트와 관련된 역사였었죠. 그래서 처음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이집트로 그 내려가던 시기, 그 시기가 이집트의 역사로 보면은 제12왕조 때였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3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했던 왕조가 이집트 제18왕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이나 또 진보와 보수와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근거로 보자면 이 본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그 이 출애굽과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면 저희가 볼 때는 BC 이제 1446년이 거의 정확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5세기 경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비판하는 진보 신학이나 또 고고학 쪽에서는 그들이 발견했던 고고학적 자료와 또 방사성 동의원서 이 측정법 같은 것을 통해서 BC 13세기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하지는 않지만 이게 분명히 언제다라는 것이 이렇게 조금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가 그냥 당연히 강단에서 또 들어왔던 데 의하면 아, 이런 식으로 출애굽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13세기다 아니면 성경을 근거로 한 15세기다 또 어떤 분들은 16세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런 상황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듣는 대로만 듣고 있다가 자칫 잘못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혼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이집트의 왕자 이런 걸 보면 그 내용 자체가 분명히 출애굽에 관련된 건데 역사적 배경은 BC 13세기에 근거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성경과는 좀 맞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잘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출애굽기의 성경 본문의 근거를 그 이집트 18왕조 시기에 핍박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연대기, 그러니까 15세기 출애굽설, 전통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 나가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야곱 당시 큰 흉년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잠시 피난처를 삼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곳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그리고 뭐 힉소스 왕조 같은 자기들을 대접해 주는 그런 어떤 이런 주도적인 삶의 사회의 어떤 이건 주권을 주고 있는 그런 것에 이제 심취해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가 이집트 이제 18왕조 완전히 본토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 통치가 되면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박해 시기를 보면 거의 한 138년 정도 그렇게 크게 박해를 받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얘기를 보면 그렇게 이제 고통 중에 이제 자기들의 고집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꼬여버리고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탄식을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과 이 출애굽기에 이 연결되는 이 사이가 바로 뭐 하루 이틀 뒤가 아니라 300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 사이만 봐도 거의 100년의 세월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보면 이 탄압을 받았던 시기는 이집트의 그 18왕조 그러니까 아흐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BC로 한 1584년경이 되는데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왕이 지나가면서 투트모세 1세 때 아주 더 심해지면서 이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박해가 시작된 때로부터 한 45년경이 되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2년 뒤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벌써 이 18항조 시작으로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57년 동안 이 탄압을 계속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일본의 그 이 강제 점령됐을 때도 지금 뭐 45년 이상 되는 그런 세월로 지금 우리가 아직도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57년이라는 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모세가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40세 때 동족을 구하려고 이집트인을 죽였다가 도망치는 이제 그 사건을 살펴가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다 더해보면 이집트가 탄압했던 시기가 거의 137년, 8년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이집트의 18왕조가 탄압했던 왕조였는데 거기서도 탄압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이 투트모스 1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화로 자주 보는 이 모세와 같이 부딪히는 그 왕이 있죠. 그 사람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세 1세와 3세가 아주 탄압의 주체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이 모세의 이야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바로의 딸, 공주의 얘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모세를 양자로 삼은 사람은 투트모스 1세, 그러니까 박해를 심하게 했던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하첩수트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는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아버지가 후궁과 낳은 아들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근친으로 결혼하는 거죠.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하는데 딸만 낳습니다. 그 사이에서 딸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했죠. 근데 이제 투트모스 2세 이 사람이 너무 병약해서 일찍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3세죠. 그러니까 하첩수트라는 이 여자가 섭정을 하거든요. 너무 어려서 이제 왕이 되니까. 그렇게 보면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유인물에 나눠준 것처럼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보면 성경도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또 영화나 이런 걸 볼 때도 이 성경과 관련을 줘서 다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긴 시간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모세가 동족을 살리고 뭐 이집트인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런 시기를 전후해서 이 하첩수트는 그 이집트의 그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통치했던 여자다라고 보아도 뭐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첩수트의 경우는 모세를 히브리인인 줄 알면서도 양자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이기도 하면서 그런 권한이 있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히브리인을 탄압을 했던 아버지 투트모스 1세의 정책을 그대로 또 유지하던 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성경을 살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집트의 권력 흐름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이제 130년이 넘도록 강제 노동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막 탄식하고 아우성치며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보면 왜 하나님이 그동안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겁니다. 굳이 그 전체로 따지면 이 출애굽하기까지 이집트에 있던 시기가 430년이라고 그러는데 한 300년은 편하게 자랐다고 쳐도 나머지 힘든 그 시기, 그러니까 평화스러울 때나 아니면 어려울 때나 왜 하나님은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 이 출애굽을 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이 430년의 이런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럼 뭘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근거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구절로서 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되냐면 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필 때 항상 묵상의 주제로 삼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꾸준히 이 창세기를 들어오고 묵상해온 분들은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의 그 23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신 분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이나 또는 심판을 하시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하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를 시켜서 일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같은, 또는 믿는 사람들, 그가 부르셨을 때 오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천사의 경우는 이미 타락한 천사들은 다 이제 마귀와 사탄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천사를 통해 행하시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일이 잘 진행이 됐죠. 근데 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셨냐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살펴봤던 것처럼 2300년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모든 사건 속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주도권, 일을 행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고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자유주의를 가진 바로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좀 창세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아주 고민하며 많이 살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합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차분히 잘 보십시오.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사고치고 준비가 안 되고 자기가 엉뚱한 짓을 하면 그 하나님 뜻을 막 미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 한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과거에 너무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강조하고 막 성도들을 확 휘어잡으려고 부흥사들이 대체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큰일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전능성만 갖고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능성만 가지고 추측하거나 상상하지 말고 좀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읽어보고 내용을 잘 보라고 말이죠. 그럼 어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무생물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가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면 어떤 사람을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이상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무슨 말입니까? 성경 전체를 잘 보지 않아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붙잡고 일 못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나 붙잡고 일하실 수 있다고 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온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 전부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60억씩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리고 창조 이후 6천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져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짓밟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붙잡고 일할 수 있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붙잡고 일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살핀 이 인물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나 붙잡고 일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금 하나님이 더 애간장이 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나 당신이 막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면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었다면 이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창세기만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게 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욕망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근데 성경적 용어를 써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전혀 성경에서 근거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모른 채 마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아바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의 역사, 성경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진심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를 살펴갈 때도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그 묵상 포인트는 창세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건 무엇인가? 믿음이란 뭔가라는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찾아가고 분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제라도 그 백성들이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일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족속들을 방치하고 400년 동안 모른 척하고 있다가 그 백성들이 핍박과 박해로 탄식하고 울부짖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지. 이렇게 기억이 나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시라는 겁니다. 430년의 이집트 생활을 보면 거의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사명의 땅으로 분명히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평화의 시기에 아주 먹고 살기 좋은 시기에 어떻겠습니까? 그 이집트의 풍요로움과 또 아까 말할 것처럼 자기들이 그 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이유들을 외면하며 살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100년을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너무도 극심한 강제 노동으로 더 견딜 힘이 없으니까 일단 이 위기를 좀, 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 숨 막히는 것 같은 건 좀 피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출애굽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free to 하나님의 사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이집트에 잡혀있는 것을 출애굽시키는 free to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가 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단 벗어나보자 라는 free from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free from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적은 free to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뭘 생각했냐면 그냥 여기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으셨던 그 목적으로 가는 그런 의도는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평안하게 또 힘들 때는 힘들게 그냥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보면 안타까운 처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어때요? 배부른 사람보다 당연히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사실 그 뿌리를 잘 보면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그 이유의 대부분은 뭐예요? Free from이에요. 일단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그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왔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비록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동행의 이유를 알고 그 길을 걸으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요?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어려울 때나 풍요로울 때나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갔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것인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간이 야 여기서 와라 우리 가나안 땅에서 일을 한번 벌여보자 여기로 와라 근데 여기가 힘들어가지고 잠시 힘들어서 이집트를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오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400년이나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깐 거쳐가야 될 이 애굽 땅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문화에 그냥 어울리고 뭐 그렇게 살아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힘드니까 막 노예가 돼서 살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인물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동행자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멜번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 교회당이 얼마나 많고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갈 보면 왜냐?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고 교회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걷고자 하는 그 길로 가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그냥 그 세속 속에서 그런 종교 속에서 전부 노예 근성만 배우고 세속을 뭐 즐기기도 하고 세속의 그 노예적인 사고, 이 사고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종교의 껍데기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세속에 물든 자들은, 이 세상이 좋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늘 남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변명하고 말이 많고 그러다가 조금 살기 좋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기 어려우면 어려운 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굴하게, 어떻게 보면 비굴한 거죠. 성경대로 말하면 이집트 인족보다 훨씬 사람이 많았다고 했는데도 짓눌려 살면서 거기서 그냥 서로 고발하고 얘가 애 낳았어요, 얘가 남자 낳았어요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탄압을 받으며 있는 이 100년이 넘도록 탄압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일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런 박해를 통해서 이제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세의 부모들인 거예요. 그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2장에서 얘기할 때 누구라고 말도 안 해요. 그냥 레위 지파 속에, 레위 족속 속에 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와 동행하려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애굽의 협박, 세속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의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혼자 묵상 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기가 바로 이 레위족 속에서 나왔던 이런 온전히 걷고자 했던 이 계기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레위 지파를 따로 그 지파에서 골라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주신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지파로 세우시잖아요. 제가 볼 땐 또 이게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 시기에는 아까 말한 투트모스 1세 통치하에 엄청난 탄압이 시작돼서 백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집트의 눈치를 보고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요즘엔 낙태로 아주 당연하게 죽여버리고 있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낙태를 찬성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시대 분위기가 어쩌고 인권이 어쩌고 이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하게 된 그 이유들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똑같이 아이를 낳았을 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 국가 분위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내 아이를 낳을 때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레위 족속의 부부가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고 숨죽여서 길렀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만약에 잘생긴 것 때문에 그랬다면 저도 여기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노예 정신을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짓눌려 살던, 늘 눈치 보고 살던, 기웃거리고 살고 타협하고 살던 그런 마음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부름을 알았고 그 길을 따라 걸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 시대적으로 전부 허접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노예처럼 살고 세속처럼 살고 어둠으로 살아갈 때 이 부분은 그 시대의 문화를 거스린 거였고 그 시대의 살해 위협이었죠. 자기가 아이를 몰래 키우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죽는, 다시 말하면 순교의 정신으로 그가 섰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 모세의 어머니, 뒤에서 이름을 본 요게벳이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가진 임신 사실부터 조심했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그때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임신한 거 알고 살다가 보면 다 태어날 때쯤 되면 벌써 주변에 이 감시들이 많이 와서 아 남자이면 잡아가 버리고 그냥 날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격 때문에 아마도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숨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간단하게 지금 아이를 가졌고 낳았다고 그랬는데 애 낳는 게 무슨 뭐 그냥 화장실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다른 거에 얼마나 그 생뼈를 꺾는 그 고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요게벳이라는 이 모세 어머니는 그 곧 출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 어떤 거예요? 표를 내지 않은 거예요. 견딘 거예요. 참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자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3, 7일이라고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 이제 몸이 회복이 돼서 좀 움직여도 된다. 뭐 그때는 찬물도 닿지 말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아이를 그렇게 낳고도 뭐 하루 만에 움직여야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왜요? 이 사람이 없어진 걸 알면은 발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들은 소통을 어떻게 해요? 전부 울면서 해요. 배고프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다 울음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함이 어떤 거예요? 아이를 기른 거예요. 지금은 너무 간단하게 2절에서 그렇게 나와버려서 우리는 그냥 훅 넘어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자꾸 묵상하고 잘 살펴가자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런 목숨 건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살아왔던 이 세속에 찌들려 있는 삶, 그냥 끌려다니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그 부르심의 의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전혀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열심당이라는 그 유대인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말하면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열심당처럼. 저는 생각해 볼 때 이때도 아마도 그런 열심당 같은 독립투사들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독립투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독립투사일 뿐이에요. 자기네 나라에 이런 게 답답할 뿐인 거예요.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제가 보면 이 400년 동안 정말 이 모세의 어머니 같은 모세의 부모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 제 묵상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있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웃긴 거죠. 400년 동안 한 200만의 사람 중에 하나도 없었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이 설마 저렇게 발달되고 저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없겠어? 없다는 거예요. 45명? 없대요. 40명? 30명? 20명? 10명?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도 저도 제가 장담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이 함께 그와 일하실 수 있는 모세의 부모와 같은 그 사람 있는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약속한 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거. 그럼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또 다음을 얘기해 주고 그게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진정한 기도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그 이 소통이 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속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모세의 시대 속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약속대로 이 행하는 삶. 여러분 친구들하고도 야 우리 저기 이 플린더스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 어디 가자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 알았어 그래놓고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우리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한번 이루어보자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같은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함께 나와서 함께 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집트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잘 살 때는 잘 살아서 안 되고 못 살 때는 못 살아서 안 되고 뭐든지 다 안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그 약속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셀 가운데 가족 가운데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이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을 말씀해 주시고 소통이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하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한다고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만 하는 사람과 소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 장소로 나아가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그들과 일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다고요. 그게 창세기 230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대화를 하나님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다음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거기서 만났을 때 또 다음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와 기도가 되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움직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낳고 기르다가 도저히 이제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는 그 지경이 됐을 때 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약속한 대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내 몸 같은 이 아들을 날강 갈대숲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뭐 얼핏 보면 포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으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너무도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고 진정한 신뢰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모세의 이 광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면 좀 창세기하고 비슷하게 좀 돌아가는 상황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어떤 그 전체적인 상황이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죠. 하나님은 이런 순종의 음성을 아주 세밀하게 듣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절대 실수가 없으세요. 사람이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 사랑하는 그 독자 이건 정말 내 심장 같은 이 아이를 놓고 내려 찍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 대신 제물로 준비한 숫양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정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약속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이 모세의 경우 그 상황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으로 이 갈대밭 숲에 이렇게 거기다 둘 때 그때 마침 이집트의 공주가 갑자기 목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겼더라도 그 왕궁에 뭐 좋은 뭐 목욕탕 많을 건데 거기서 하면 됐을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일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주가 목욕하는 동안 그냥 시녀들이 그냥 강가를 이래저래 감시하고 만약에 거닐지 않았더라면 발견하지 못했겠죠. 거닐더라도 아이가 들어있는 그 갈대 상자가 놓인 그 갈대밭에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갔다면 어떻게 해요? 모세는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시녀들이 그런 아이를 발견해서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하찮은 그 갈대 상자에 뭐가 있을까 별로 신경을 안 썼더라면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울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세 이 공주가 아버지가 지금 이 아이를 죽이는 정책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행하는 일인데 이거 뭐야? 빨리 죽여버려. 이랬으면은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선 본능이 막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선 본능을 느꼈더라도 그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공주에게 접근해서 이제 이 유모를 좀 제가 데리고 올까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뭐 거기 있는 보초병들이나 시녀가 만약에 못하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미리암이 가서 유모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공주가 무슨 소리 하는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랬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냥 이집트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의 흐트림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일에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은 레디가 끝났는데 대부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구하거나 내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살린 사람은 누굽니까? 공주가 아니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오차가 없으시게 너무도 완벽하고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집트에서 뭐 100여 년 동안 핍박을 받고 총 400년 동안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죠. 그럼 분명히 그 이유가 무엇이겠구나.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나 아무 사람하고나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 서야 되겠구나.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지내던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렇게 해가니까 하는 그런 분들은 결국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게 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내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라고 안다면 그런 분들은 여기서 정말 함께 동역자가 되고 힘을 모으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민권을 갖고 뭘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그 사명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집트 족속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티 가운데서 이런 교회의 존재의 이유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을 넣는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티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10년째 거하고 있는데 한 주당 평균적으로 7,800부, 한 주당 10년 동안 매주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땐 7,800불은 내고 있었어요. 좀 낮게 잡아 500불 정도는 내고 있었어요. 한 주당 예배를 잠깐 이것을 위해서. 아마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슨 건물을 샀으면 살 수도 있을 만큼 됐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애쓰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애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고 이 길로 가자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교회가 가고 이 목사가 가고 우리가 가니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명을 알고 있는 우리 같이 함께 걷는 리더들, 채직들을 전부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타십니다. 일하시고 싶어 하셔요. 죽어가는 북한과 모슬렘권과 아프리카를 보면서 하나님이 애가 안 타는 게 아니에요. 복음화되었다고 하는 나라들 속에서 지금 역복음화 현상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예?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전부 어떤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나라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주 선두에 서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애가 타고 뭔가를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애타시고 눈물을 흘리셔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런데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이었나요? 어느 선교하시는 분이 인도의 그 미 종족 쪽에 갔다가 화살 맞고 죽은 일이 있거든요. 바로 지난주 얘기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순종하며 그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바로 레위 지파의 한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열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나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알고 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자기 가족이 몰살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화들이 보면은 이 예가 아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그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도 거의 비슷한데 또 이 모세의 광주리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와도 너무 흡사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 전부 순종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단지 갈대 상자에서 구원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를 구원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만 살려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려고 믿음의 통로로 세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그렇게 세우세요.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그를 이집트의 왕궁으로 데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예와 다른 차원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노예와는 다른 차원의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만약에 노예의식 속에 살아가는 동족들 속에 모세가 그냥 살았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됐겠어요? 애굽의 눈치를 보고 그저 하루하루 모면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 백성을, 이 모세를 당대의 가장 강대국 그 궁중, 그 왕의 자리에서 왕의 자녀로서 왕의 안목을 갖고 왕의 의식을 가지고 왕의 태도로 살아가는 삶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고, 그래서 이 땅 속에서 이 땅과 비굴하게 타협하고 여기서 주는 그 쾌락과 이런 것에 어울려 살도록 부른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다스리고 이 세대를 주도하는 왕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 의식이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노예의식, 과거의 죽음의 의식, 세속의 의식에서 주인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의식 구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져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의식 구조로의 뿌리로부터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국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노예처럼 다니는 거예요. 종교의 노예가 돼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 품으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 노예처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복은 받고 이런 식으로만 살아가는 이상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이 강단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성경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 서로 약속돼서 가는 이 말씀의 역사를 따라 잘 살펴가고, 그래서 결국 목사를 비롯한 교회 모든 리더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서 그들의 의식구조가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가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 신학교를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곳에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여러분 머리가 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백 믿고 위로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기도와 남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애씀을 통해서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 이집트 공주에서 발견될 때가 생후 3개월이었는데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에게 유모로서 젖을 주면 비용까지 지불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주신 약속을 향해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 대신 수대양을 준비하듯이 자기 엄마가 자기 애를 낳고 그 애를 키우는데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국가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모세 어머니처럼 요게벳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똑같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체험이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죠. 다른 어떤 대화보다 강력한 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바로 순종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건 계속 살펴가겠지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지 믿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를 통해 보듯이 순종은 어떤 때 좀 그렇게 할 만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도저 불가능할 때 이건 여기서 어떻게 난 이러다 나 죽을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면은 힘들죠. 친구들이 왕따 시키고 사회가 욕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느낌이. 바로 그때 모세의 이 부모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크게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처럼 그런 축복된 기회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물론 생존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겠죠. 아브람 메슬로라는 사람이 만든 이 생존의 표를 보면은 정말 생존, 먹고 사는 게 문제인 사람 다른 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삶의 이 삶에 있어서 늘 이곳에서 뭐 생존해야 되고 비자 문제가 뭐 저쪽 이런 거 물론 이해할 만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이긴 하지만 그러나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 와중에도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이 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셀에서 사람을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같은 경우 보통 7살까지 젖을 먹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3살 정도에서 젖을 끊는다고 하죠.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는 공주가 왕궁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보냈어요. 네가 먹여 살려서 데리고 와라 나중에.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데리고 와서 3살까지는 아마 분명히 먹였어요. 근데 3살까지 애들이 교육이 됩니까? 3살의 애가 완전히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걸 보면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삼을 때 계속해서 유모로서 어머니를 같이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건 근거가 없어서 몰라요. 그러나 아까처럼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볼 때 확실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받는 민족을 볼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자를 죽이려 했었고 죽였고 그리고 동족끼리 싸울 때 왜 우리 동족끼리 싸우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봐서는 분명히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의 이 어머니, 이 부모님은 어쨌든 모세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사명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알게 한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절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됐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분명히 보이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환경과 환경 속에서도 꼭 잊지 말아 알고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경 교육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청년 때부터 이 말씀으로 잘 준비돼야 가정이 생길 때 온전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미리미리 잘 준비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치로 스스로 무장하고 성경의 가치로 자녀를 교육하며 성경의 가치로 교회 안에서 한 가족된 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성경 교육이라는 거는요, 지식을 채우는 교육만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오늘 모세가 말하듯이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가치를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 주간 여러분 통해서 400년의 이 하나님의 침묵을 깰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묶여있고 눌려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구하는데 뭐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주신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